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떨림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울림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과 주님을 향한 열림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어제 날짜의 한 지역신문에 의하면 요즘에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아빠, 엄마 어딨어?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찾고 난 다음부터는 아빠와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민사회는 이런 현상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문화 차이도 있고 언어 차이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Where is mom? 하고는 아빠하고는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것이 또 이 이민사회의 한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Father's Day가 좀 의미 깊게 다가오는데요. 제가 이 Father's Day에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크리스천 여성이었던 소노라라는 여성에 의해서 이 Father's Day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가 1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버지가 6남매를 혼자서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으로 이 소노라라는 여성이 이제 Father's Day라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부와 공무원들을 부지런히 쫓아다녔지만 실제 이것이 Father's Day라는 할리데이가 된 것은 닉슨 대통령 때에 이르렀어야 이게 됐고요.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지켜졌던 것이 1910년 6월 19일 바로 오늘이 바로 1910년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어딨어? 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Father's Day가 그 시작이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에서 시작을 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아버지의 위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계기도 어쩌면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서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Father's Day는 아니지만 오늘 이 Father's Day에 해당되시는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아버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하며 또 가정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자리를 잘 지켜가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후반 부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17장 전체에 나옵니다. 로마 군인에게 잡히면 곧 도망가고 배신할 제자들인데 17장 전체에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가득 채우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현재 모습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이 제자들이 일구어 나갈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주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이 17장 전체에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전체를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 모습이 아닌 제자들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한 아이의 또 몇 명의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아가신 적은 없으시지만 오늘 이 시대에 또 크리스천 아버지들이 회복해야 할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현재 모습이 아닌 자녀들이 앞으로 되어져 갈 미래의 모습을 두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곧 주님을 배신할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그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가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러 다른 기준들이 존재하고 신앙의 다른 경험들이 존재하고 또 각각의 다른 기질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장소에 보다도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쉽게 생기는 것도 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누군가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되어져 갈 수 있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17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이 시대에 교회들이 회복해 나가야 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에 좀 잘 알려진 설교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7장을 연구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어요. 이 세상에 성경이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더라도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을 수가 있다면 이 기독교 복음이 이 세상 안에서 보존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말을 남길 정도로 이 17장이 그분에겐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안에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복음도 있고 그 복음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나누어줄 제자들도 등장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줄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도 등장하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로 인해 언젠가는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향한 기도까지도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이 17장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이 17장을 기억하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17장 후반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 17장 안에 보여진 주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되어서 그렇게 끝까지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20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가장 큰 깊이와 스케일이 담겨진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즉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통해 나를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에요. 지금은 제자들에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게 미래로 되어 있어요. 아직은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제자들이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세상으로 퍼지게 되었듯이 이 제자들의 선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미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2000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이 바로 20절에 나타난 주님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어요.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은 볼 수도 없었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까지도 주님이 주님의 생각에 담으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2000년 전부터 이미 벌써 그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미래에 언젠가는 전 세계에 퍼져나갈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까지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참 이분이 놀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이 혹시 이 안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2000년째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같은 기도를 2000년째 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저는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의 생각에 언젠가는 생길 교파와 교단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언젠간 미래에 생길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머리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같은 그런 교단을 염두에 두고 저는 기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의 차이까지 염두에 두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이 땅에 앞으로 나타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지 주님에게는 무슨 교파니 교회 사이즈니 이런 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교파별로 교회별로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개척교회에도 큰 교회에도 교단과 교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그 미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 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가면 교회별로 모이는 걸로 착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독립장로교회에 다녔던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교회끼리 경쟁을 하고 또 그 경쟁이 더 심해지는 이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의 아픔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기도 하는 이 정글 같은 시대에 다시 한번 오늘날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피부와 인종과 교회 크기와 교파에 상관없이 그 미래의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20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21절이 이어집니다. 이 21절도 굉장한 말씀인데요. 주님은 지금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의 하나됨, 유니티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 유니티가 이제 얼마나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제라는 것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데요. 그리고는 그 유니티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모델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됨 유니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미래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한 분 좀 섭섭할 분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성령이 빠졌습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한 유니티를 이루는데 주님이 무슨 일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빼셨어요.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의 오순절이 되어야 이제 성령님이 공식적인 데뷔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로의 관계로서만 이 유니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됨을 이야기하시면서 모델을 제시하시는 이유는 결단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유니티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 본질이시고 하나됨이 성품이신 우리의 모델들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이 유니티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창세기 처음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니라에서로 우리의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졌습니다. 태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어떤 신학자의 말이 제 가슴에 참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의 유니티가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세 분이 마치 한 분인 것처럼 할머니를 이루고 어떤 유니티를 이루면서 그분들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니티는 우리 좀 친하게 지내보자,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서 좀 친하게 지내보자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니티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본질이면서 그분들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본질이, 그분들의 성품이 하나이시고 유니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혹은 성령님이 혹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맞다면, 그분들이 움직이는 곳이 맞다면, 그분들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 맞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들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 이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ongoing 액션을 하고 계신지 아니신,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들의 성품과 본질이 전이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유니티,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에 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질적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니티입니다. 여러분, 동질적인 하나는 매우 쉽습니다. 같은 고향끼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는 굳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됨을 이룰 수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는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은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신앙의 경험치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더 나아가서 빈부격차까지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없이는, 그 일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동질적인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부자, 가난한 자, 이스라엘 국적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주인과 노예 같은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이 초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그 본질인 유니티인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로 연결된 사람들이 비로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만들어낸 것이 그 시대의 이질적인 사람들의 유니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흥미가 있는 주제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주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우리 독립장로교회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유니티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17장에서 바로 그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 그래서 23절 이하로 나오는 이 제자들 그리고 미래 크리스천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되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이어서 이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미래의 교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사랑을 위한 기도가 앞에 나오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와 다른 기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 하나됨이 의무가 되지 않게, 단순히 책임감이 되지 않게, 그게 아니라 사랑에서 전념이 되고 그냥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그 하나됨을 주님이 염두에 두셨기에 이제 26절, 7절까지는 이제는 이 제자들 안에, 미래 크리스천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아주 심플하게 잘 설명해 줬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냥 뭐 아이디얼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공동체 안에서 좀 참아주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좀 더 뭐 안다고 내가 뭐 좀 더 경험했다고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한 사랑이 그냥 이 정도예요.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사랑이, 이런 정도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 시작이 되고 심겨진다라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과 하나님께 먼저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 구역 조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구역 조직이 없는데요. 이번에 또 우리 좋은 아이디어들이 또 목회자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 수양회 이후에 지역 중심에서 조금씩 몇 명씩 소그룹으로 돌봄 모임을 이제 시작합니다. 비상 연락을 해야 할 때, 뭐 라이드가 필요할 때,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좀 돌봐줘야 할 환자가 필요할 때, 이 조직의 돌봄의 리더들이 좀 돌봐주는 조직입니다. 하나됨의 이러한 움직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니티를 이루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리더들의 섬김과 희생도 중요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마음으로 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함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안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미래 교회를 위한 이 기도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런 유니티를 통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상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것이 단순히 침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이 유니티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걸 실천했어요. 초대교회 안에 온갖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칭찬하고 감동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니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이 주님의 기도에 의하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독립장로교회도 그러한 유니티가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만들어 나갈 유니티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의 칭찬을 듣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유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독립장로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